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안전히 보호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시련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누리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확신하고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부정적인 것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곧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세상과 마귀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전에는 다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 율법의 종, 세상과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부활 생명을 받아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님 재림 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이 모든 영적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성화하고 믿음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먼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자연스러운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과 육적으로 연합되어서 아담과 함께 범죄했고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도 스스로 믿음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 증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믿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믿음의 본질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믿음의 지성적 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자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기초합니다. 바울은 본문 8절과 9절에서 믿음을 아는 것과 연결하여 증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다시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믿는다는 것은 안다로 바꾸어도 문맥상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지성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택한 자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믿음은 진리를 아는 것에 기초합니다. 그런데 신자의 믿음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관하여 아는 것과 대통령을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에 관하여 아는 것은 많은 사람이 가지는 일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아는 것은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에 관하여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친밀하게 아는 대통령의 아들은 언제든지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불신자 중에도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많은 성경 지식은 갖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생을 아는 것과 연결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때 아는 것은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도 어떤 위대한 신학자도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다 이해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과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무시하고 영적 체험을 중시하는 사람은 신비주의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에 기초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똑똑한 그러한 IQ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즉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사람의 어두운 지성을 밝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고 또 오늘 설교 말씀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권고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믿음의 정서적 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의 지성적 요소라고 한다면 이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은 믿음의 정서적 요소입니다. 믿음은 진리에 대한 동의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넘어 확신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산 것을 로마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길지어다는 말은 단순히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은 물론 그것을 마음으로 확신하라 그리고 그 확신에 걸맞게 살아가라 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대하여 살았다면 그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여기 믿어야 할 지니라라는 말씀은 확신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확신하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걸 확신해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믿음을 확신과 연결하여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연합된 예수님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누가 이기고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확신이 올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이 연합된 우리라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진실로 확신하십니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확신하고 동의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어 죄의 종에서 해방된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 얻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지만 아는 수준으로 그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진리를 마음에 품고 확신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주님은 믿음의 의지적 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진리를 아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더욱 많이 이해해 가야 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품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헌신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머리의 지식에서 가슴의 확신으로 내려오고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손과 발이 움직여 헌신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히 보호받고 있다는 이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땅의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그리고 악을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 공의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뢰와 헌신은 믿음의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 이삭을 얻었죠. 그런데 이 이삭이 10대 중후반으로 장성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 죽여 번제로 바치라. 아니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독자를 주셨는데 이제는 바치라 말씀하시니 아브라함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 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그 전능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 말씀드린 그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끝까지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지를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지식과 확신이 깊은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시련 가운데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도우셔서 승리케 하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신자의 참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 믿음의 신뢰와 헌신한 의지적 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할 때도 이 믿음 보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삶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이 의지적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성적 요소와 또한 정서적 요소와 의지 요소가 함께 구비되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는 전인격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조명으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마음으로 붙잡고 확신합니다. 이때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헌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났음을 우리는 먼저 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그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은혜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헌신을 결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장해 줍니다. 이 사실을 알고 마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히 구원을 우리가 안 되겠습니까? 마귀가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우리를 끄집어내어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없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연합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신뢰가 들면은요,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믿음이 좋은 성도를 이 시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뭐 다 그렇듯이 술 좋아하고 담배는 한 갑씩 피고 또 부인에게 막 폭언도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의 간절한 기도와 섬김이 있었겠죠? 그래서 교회로 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뭐 별명 그냥 아내 따라서 그냥, 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한 2년쯤 지나고 제자운을 받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술, 담배가 한순간에 엮여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좋아하던 술과 담배 한순간에 끊어집니다. 물론 뭐 아내에게 폭언하는 일도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기도훈련을 받고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성 이 모임에 또 나가는 것이 또 너무 즐겁다고 합니다. 근데 제자훈련 받고 남성 모임에 가는 것이 이 직장 시간과 겹쳐서 아니 그 좋은 직장도 그만둬버립니다. 아, 그래서 파트로 대리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대리운전 대기하는 또 그 사무실의 동료들에게 얼굴이 싱글벙글하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너무나 좋아서 그렇다, 행복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늘 행복하고 친절하고 사람이 좋아 보이니까 그 말을 듣고 몇 사람이 또 교회 와서 등록합니다. 이렇게 그는 믿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성장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좋은 직장 그만두었지만 더 좋은 직장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몇 년 전에 얘기가 제한테 들려왔는데 개인 또 사업장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개인 사업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 집사님은 안수 집사로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섬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술, 담배로 찌들어 살면서 아내에게 폭언하며 살던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다는 믿음의 역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이 기회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정의를 갖춘 전인격적인 믿음입니까? 그래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더 깊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지적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주실 줄을 내가 신뢰하노라.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내가 끝까지 헌신하리라.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의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란 뜻이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예수 잘 믿는 거 누구나 잘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시련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시련 때문에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더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시련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시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확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헌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 때문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확신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닥쳐 있다 할지라도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을 주님께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칭찬과 복락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시험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확신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우리 자신을 그 말씀 앞에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련에 올 때 더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빛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 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은 지식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식이 우리의 법이 아니고 우리 가슴을 내려와 확신으로 기쁨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가 시련과 어둠을 만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심하며 순종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믿음의 도전과 시험 가운데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리 말씀과 그 시련의 고통을 나가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 때문에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으로 확신케 하여 주옵시며 그 하나님의 뜻하고 뜻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복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함과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나를 믿음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기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를 드린다는 우리 모두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음의 국민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힘껏 적용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마음으로 확신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진리 앞에 우리의 자신을 신뢰하고 헌신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현 가운데서도 이러한 믿음을 나타내게 하셔서 위대하신 주님을 알고 확신하고 신뢰하고 순복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육신의 질고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상한 마음을 주님 치유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침체된 영혼을 강건하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 저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안보하여 주시며 그 의무 잘 감당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는 주의